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살리시고자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한 후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중보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 그들이 고쳐야 될 것, 또 그들에게 하고 싶은 그러한 그 바울의 권면, 그 정말 가르침을, 올바른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노력, 바울의 그 마음의 간절함이 이 고린도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든지 서로 그 송사한다든지 또 그 음행의 문제, 그냥 형제들 중에서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그 거룩성 또 온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러면서도 그들이 자고하고 있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정말 뭔가 된 사람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혼 문제나 또 부부관계 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관계 질서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지켜야 될 거, 그리고 또 이제 은사를 통해서 각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성령으로 주어진 그 은사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오직 그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말도 되고 또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그 섬기는 일이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 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예수님의 뜻이 행해지도록 하는 데에 쓰임받는 것이 은사기 때문에 영적인 것 같지만 분명히 은사는 성령에게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쓰임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열매들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질서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더 세워주고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도구니까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그 다스리심 속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들어서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보고 또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사되었다. 거기까지는 그냥 사람이 하여튼 태어났다가 살았다가 죽었다. 그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사흘 만에 그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물론 증명된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언되었던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가 죽을 것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태어날지를 미리 알고 미리 예언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태어나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죽고 한 것까지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고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됨에 태어났을 때 그렇게 예언되었던 예수님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실상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본 사람들은 성령이 특별히 알도록 한 사람 외에는 사실 몰랐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도 알았지만은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거를 그런 일이 있으리라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별로 기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처음에 그 보내실 때에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아기 예수를 보고 그분이 그 약속된 그분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력이나 자기들의 어떠한 그 노력으로 안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언된 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기다려서 그것이 정말 이렇게 계산되어서 뭐 베들레헴 찾아가서 만나서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갔다. 그건 오히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그이 땅에 태어난 그 왕을 자기가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에 헤롯이 그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에 그들은 그 베들레헴이 그 약속된 예언된 그 땅인 거를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헤롯은 아이들을 다 죽이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찾으려고 안 했나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이잖아요. 근데 그랬다라는 성경 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양치든 목자들과 그리고 시몬이나 안나도 물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알게 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요셉도 꿈을 통해서 천사들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걸 믿은 것이요.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정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지금 예수님인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형제들 안에 계신 예수님, 이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거는 정말 사람의 뭐 원함으로 다름질로 되지도 않고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믿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에게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지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난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의 육안에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그 목격자들이 아직 현실 속에서 살아있던 그러한 시대예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났다는 기사가 없는 거를 보면은 그가 만난 그 첫 예수님은 처음 만남은 우리가 다메섹 도상이라고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아니면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실 때에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았다. 죽어서 분명히 장사 지냈는데 살아났다. 그것은 이제 보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시대에 제자들이 뭐 이렇게 시체를 그 가지고 가서 도적질해서 이제 그런 소문이 들었다라고 그 소문을 헛소문을 퍼뜨리게 한 그러한 배경도 있고 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일단은 그 자체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한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 속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 속에서 이방 나라인데 그 속에서 이게 지금 소문으로 들어서 지금 부활이 전해진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 속에서 또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으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또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요. 또 나는 천국 갔다 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믿고요. 또 귀신이나 그 영혼들이 지금 뭐 떠다닌다. 또 아니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처럼. 하여튼 이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이 그 미지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진다라고 생각해도 허망하지만 또, 나름대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지어낸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주위에도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도 참 많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옛날에 적혀 있던 그대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리고 성경에 그 예언되었던 대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가지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형벌을 받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을 그 번제물로 바쳐가지고 양이나 소나 거기에다가 그 백성들의 죄를 뭐예요? 전가시켜서 그들이 대신 백성 대신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피 흘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던 그러한 지금 그들의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쭉 오랜 그 전통이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뜻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그 형식이라 그럴까?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그 제물이 되셨다. 그것이 그의 죽으심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처럼 땅에 파고 이렇게 지금 여기 미국처럼 묻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집어넣어서 그 예수님을 시신을 동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누가 훔쳐갈까 봐큰 돌로 문을 막아놓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게 로마 병정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것이 반드시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는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속에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예요. 죽은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다가 40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 10일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에 임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서 지금 실존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장하시고 정말 33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실질적으로 열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에게까지 나타났다. 근데 그 바울에게 보이신 그 예수님은 사실 음성이었지 빛이었지 그 살아계신 승천하기 전에 그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아니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자기에게 보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붙잡아서 보자 해서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싶은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시공간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과는 좀 다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오셨고 그리고 그냥 제자들과 쭉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고 싶으실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도 그들에게 얘기하시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시고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다메섹의 예수님은 빛 가운데 소리로 나타나셨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거를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보이심으로 인해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 속에 또 그분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다스리심과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 형제들 안에 살아계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도 그분이 충만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 전혀 안 해본 사람이 들어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는 사람이 방언이라는 말이 뭐를 의미하나 뭐 사전을 보고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을 잘 이해할 수가 없듯이 예언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 은사들이 뭔가 그런 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듯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도 가진 특성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 그런데 은사라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사람들이 연습해서 훈련 받아가지고 갖고 태어나서 가진 그런 거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주신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태어난 어떤 탤런트 그러한 재능이나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성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은사는 오직 그 온몸을 성장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섬기기 위한 도구예요. 누구를 다스리거나 누구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라 할지라도 뭐 예언하는 거라 할지라도 능력 행하고 뭐 하는 거라 다 그것이 섬기는 은사입니다. 봉사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지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뜻대로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은사거든요.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보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출처도 그리고 하게 하시는 이도 말미암아라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육의 어떠한 소원, 원함이나 비전, 그런 것에서 기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합하지도 않습니다. 섞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일이에요. 자기라는 것은 아무리 버리고 버리고 또 부인해도 어느샌가 또 속에서부터 갖고 태어나서 우리에게 그냥 세워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생각의 습관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자기 십자가를 메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그래서 이미 나는 없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말씀이 나의 진리가 되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생기가 그 생명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루게 하는 것이요.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자기는 사도라 이름 불리움을 받을 자격도 없는,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아주 작은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한 번 만나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스승이 되시고 그분이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그 바울의 모든 삶과 사역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그의 은혜로 그가 어떠한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특별히 다른 사도들보다 뭘 잘나서도 아니고 많이 알아서도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지금 쓴 편지가 신약 전부 속에서 가장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가 박식했다. 그러나 그건 바울이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실 때보다부터 그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선택을 하셨고요. 바울의 그 많은 사역들 그리고 쓰여진 많은 편지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쭉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떨어져 있으면서 그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걱정하고 그들을 정말 위로하고 권면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잘 살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강하게, 기쁘게 잘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감옥에 있을 때나 어디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의 소식을 접할 때 그는 매일 기도를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또 그 가르침을 자기의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아마 쭉 어느 한 군데에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았다면 바울이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쓸 필요가 없고 그 바울의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고난도 당했고 많은 사역도 했지만 또 많은 그 편지를 써야만 됐고 또 그 편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지금 동일하게 있어서 다른 영혼들에게 정말 축복하며 그들의 그 삶이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거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열매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예언되었던 메시아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하게 하신 대로 순종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뽑아서 선택해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그 천국 복음을 모두들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누구도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악인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약속된 대로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적혀 있던 대로예요. 물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속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라도 그 율법을 볼때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어서 그 예수님의 태어나는 거, 삶,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이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모든 이의 이제 구주가 되신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제 그가 대신해서 죽은 그 백성들, 그 백성이 만민입니다. 모든 이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은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낳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죽어야 영생을 갖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사는 거는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줄에 지금 이어져 있다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 그것이 뭘로 되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은 은혜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오직 은혜인 것이다. 많은 사역을 한 것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도, 믿음으로 사는 자체도, 믿음으로 사역하는 자체도, 그리고 그 사역으로 얻은 모든 결과도 다 은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출처가 예수님인데, 우리의 모든 출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인데, 그런데 내 노력과 내 의와 나의 어떠한 것으로 하려고 하고, 거기에다 그거를 더하려 하고, 해봤자 그게 오물이요, 해봤자 그것이 정말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해야져야 될 이물질밖에 되지 않는데,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인데, 자꾸 육의 것, 땅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 안에서 뭔가를 해내려고, 뭐를 해드리려고 자꾸 하니까 마음은 고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홀로 행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할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근데 내가 어떻게 제물이 될수 있나? 옛날에 양이나 그 소도 그 부정한 거, 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나? 그거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못 박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듣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 다 헛거라 그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다들 증거가 되어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증명이 된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 우리들하고 또 어떠한 영향, 그 관계가 있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혔으면 예수 안에서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지체들, 성도들은 다 영생을 가졌고 이 육체를 벗어도 예수님 다시 나타나는 날 그 몸 안에서 모두가 발견되리니 다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거를 지금 믿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즉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이 땅에서 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이라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또 나의 소원하는 나의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 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자다, 불쌍한 자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가서 전한 것이 예수님 살아계시다예요. 분명히 그 얼마 전에 그 50일 전에 죽으신 예수님인데 그런데 부활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지도 또 10일이 지난 그 오순절 날인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의 가장 초점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시다예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것도 왜 죽으셨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자녀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제 내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내가 육을 좇아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좇아 사는 자라 나는 이제 그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고 그들이 분명하게 자기들의 그 위치,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그 삶의 길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안 갖고 성령의 사고방식을 안 갖고 그냥 육의 생각으로 하려니 이게 이성적으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하고 눈앞에 있는 상황, 자기 자신의 감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뭐 어떻게 하고 지금 뭐가 어떻고 그것만 급급한 거예요. 만약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라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는 자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로 우리 자신이 지금 땅의 것에 매여 있고 땅의 것을 바라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헛되이 하고 지금 정말 가장 불쌍한 가장 가엾은 자로서 자기 스스로 슬픔 가운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자기를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복음은 구원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복음은 살아계신 주님의 그 영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신 것이라는 그 삶을 사는 것인데 계속 내가 나는 해가면서 나의 육체의 소욕,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눈앞에 보이는 땅의 것, 자기의 상황, 그 속에서 질퍽거리고 있다면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어디 있어요? 그냥 육체를 좇아 살던 그 예수님 믿기 전하고 똑같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그러고 있다면은 모르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고 있으면은 더 불쌍하다라는 얘기예요. 받았는데도 누리지 못하니까. 가졌는데도 누리지 못하니까. 음식이 없어서 굶으면 음식을 갖게 되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랬는데도, 가졌는데도, 입속에 넣어주는데도 먹지 못하고 뱉어버린다면 그게 더 딱한 일이잖아요. 어떤 때는 스스로 잘 믿고 스스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때는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오랫동안 믿고 있고, 오랫동안 칭찬받고 있고, 또 인정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이 훨씬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정말 강건하게 복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 우리 지금도 많이 봐요. 제가 아 교회야말로 전도해야 될 곳이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를 교회에서 외쳐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오히려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교회 생활할 때는요. 서로가 더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고 사모하려고 그러지 나 잘 믿고 나 잘하고 있어 하는 사람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가보니까 여기 이민교회도 그렇지만은 정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요. 민족성에 대한 그러한 그 우월감이 굉장하고요. 또 은사 받은 사람들 특별한 어떠한 경험을 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또 나는 어떠한 그 뭐 훈련을 했다, 뭐를 그 했다, 누구한테 기도받았다, 뭐 하여간에 뭔가가 참 다른 사람들보다 다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 뭔가가 격이 거기 많은 거예요. 주 안에선 다 하나인데 한 몸인데, 그냥 우리요, 한 가족인데, 너무나 그 안에서 자기들의 이제껏까지의 소름과 한과 모든 그 열등감을 다, 오히려 그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랑을 결국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한국 교회가 따로 있고 일본 교회, 무슨 교회? 우리가 지역상 알아듣기 좋게 또 민족끼리 언어도 다르고 그 국민 감정이나 그 전통이나 문화 다 다르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좋지만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한국이 어디 있고 일본이 어디 있고 네가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모든 담이 허물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한국의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는 다 의심을 하고 내 거는 다또 괜찮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 아, 이 땅에 있는 그 교회 그거는 가장 큰 선교지다. 가장 큰 어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또 사탄의 가장 큰 공격적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하지만 성경에서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거는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속해 있어서 무슨 직분을 받고 뭐를 하고 있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께서 나를 어디에 배치하시고 어떠한 은사를 주시고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를 우리가 순종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섬기게 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 교회의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제일 갈등하게 된 것이 일본에서 이민교회에 와가지고요. 이제 여기 이제 한국인 교회를 다닐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개척한 그러한 교회였는데 저는 그제까지 일본인 그 교회에서 일본인들이 저의 지체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사람들도 지체지만 그들도 지체인 거예요. 저에게서는 지체인데 여기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지체가 아니고 꼭 마치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나의 가족이고 내 몸인데 여기 왔으니까 나는 이 교회 사람들만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의 건축과 이 교회의 몇 명이 모이게 해주고, 이 교회의 뭐 헌금이 어떻고, 또 무슨 부흥회를 하고, 뭐 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는 24시간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매다 보면 내가 그 품고 있는, 내가 지체로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도하거나, 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거나 하는 거는 마치 이 교회에 내가 열심을 안 하고요. 이 교회에 땀만 품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전도사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여태까지 이어져 왔던 영혼들, 그리고 먼저 교회 사람들하고는 또 연락하거나 어떠한 그주 안에서의 관계를 가지면 먼저 교회 목사님한테도 문제예요. 새로 그 부임된 그 저기 교회에 거기에도 문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주 안에가 복잡하고 담이 많고 뭐가 문이 많은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무조건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러한 조직과 그러한 룰 속에서 그들이 하라는 것만 하려고 보니까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여기에 맞춰 살아야 되나? 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프고 속상하고, 말하자면은 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다 똑같이 주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다른 말을 하고, 왜 우리가 다 벽을 갖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옳다고 사는지. 저는 솔직히,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큰그 정말 영적 그 세계 제일이라고 자부하는 그 속에 탁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쇼크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옳다가 아니라 그들을 옳다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싶었어요. 나는 왜냐하면은 그들이 받은 교육이나 그들이 경험한 거나 그들이 아는 세계들을 접하지 않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하나님한테 더 가깝고 그들이 더 올바르고 그들이 더 나보다 낫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들에게서 정말 내가 배우고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씀하고 다르면 근본적으로 복음하고 다르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는 하나님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왜안 받아들여지냐 하면은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어린애가 엄마 아빠 보고 엄마 아빠 사랑하는데 부부인데 왜 싸워? 하는 거랑 똑같은 의문이에요. 왜 그래? 하는 거가 예수 믿는데 성령으로 사는데 인간적으로는 각각의 입장이나 뭐 각각의 말이나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그건 세상 얘기잖아. 인간적인 얘기는 지금 세상 얘기잖아요. 육에 속한 얘기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사는 그 삶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인간적인 거 보는 거는 우리가 안 보려고 그래도 우리 안에 내 안에도 있고 어느 사람 안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매일 부인하고 그거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생각과 그러한 모든 육에서요 그거를 파하고 오직 성령을 좇아서 말씀을 좇아서 그러고 사는 정말 아주 단순화되면 단순한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요 나의 주님으로 계신 것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높아요, 내가 높아요. 내 안에 주인이 둘은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나는 그의 종이요. 그분이 사시면 나는 살리움을 받는 자지, 내가 그분을 살리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니까. 그분은 노상?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고 토해내게 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없이 여기거나 나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그런 너를 내가 지금도 사랑하며, 그런 너 안에서 내가 너의 의가 되었었고, 너의 거룩이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받은 은혜가, 받은 구원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수 없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나 자신이 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주셨으니까 가졌으니까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고 그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고통하고 있고 저 사람도 슬프고 저 사람도 외롭고 저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저렇게 힘이 든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짐을 내려주고 예수님이 당신의 평강이 되고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랑 있으면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를 내가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그거를 줄 뿐만 아니라 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요. 나는 나를 들여다보고 좌절하고 자기 열등감, 자기 실망, 아니면은 또 자기가 애쓰면서 어떻게 하려고, 누가 어떻게 보나, 그런 스트레스와 그러한 고통,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정말 온갖 짐과 온갖 두려움과 온갖 근심 걱정 다 갖고 소심함 속에서 그렇게 있던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됩니다라고 할수 있는 그 행복을 갖게 된 거는 이제 내게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받아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보고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뭐예요? 복된 거예요. 나 하나도 맨날 힘들고 나 하나 갖고도 어쩔 줄을 몰라 하던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심장과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염려하고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생기 안에 그 평강 안에 기쁨 안에 그 소망 안에 그 영생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벽이 없어지고 잣대가 없어지고 조건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 믿으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 뿐이지 어떠한 다른 조건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어느 사람이라 안 되고 어떤 과거라 안 되고 어떤 위치라 안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든지잖아요. 그것이 저를 얼마나 자유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복된 자로 살수 있는 거는 이 땅에 속해서 이생 거를 바라고 그거를 집착하고 그것에서 붙들려 있으면 가장 불쌍한 자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생 복락,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가장 복된 자인 겁니다. 복을 복으로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자유함이요, 그리고 정말 능력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을 복으로 누리며, 복으로 나누며, 더불어 사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